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닷새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카린 쟁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8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국제적 도전과 양국 현안들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적 유대, 국방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 프랑스와 미국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도착에 앞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6일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해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와 유럽 해방의 터를 닦았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연설을 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미국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도 면담하며 이어 7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미군 상륙지점이었던 뿌앙뜨 듀 오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랑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경제, 우주, 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러시아, 당시 소련 측 인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고려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한 혐의 34개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의 12명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는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금액을 법률 수임료로 기록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가 단순한 기업 회계 기록 조작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행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후안 모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끝나려면 멀었고 계속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7월 15일부터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헌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오에 대한 공세를 지원하는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들에 대한 미국산 무기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커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각각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오데사에 이어 새 전선이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오에 한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미 관리는 폴리티코에 이번 승인은 하르키오에 국한된 것으로 러시아 내부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르키오 전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과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하르키우의 주도 하르키우시는 국경에서 불과 3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하르키우를 공격해오는 러시아 영토 내 전투기와 미사일 등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무기로 자위적 선제 타격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타격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분쟁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도 현재의 군 태세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고 나토 수장이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낮 최고 12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으로 보낸 오물풍선을 도발적인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just say that the U.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Pacific as necessary at this time.
And the U.S.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의 미사일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을 언급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배치한다면 우리는 핵 억지력 부문에서 추가 조치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공격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핵무기를 무모하게 과시하며 이를 사용하고 배치하겠다고 말하고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러시아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let's not forget that it is the Russian Federation that time and time again dating back to the early days of its
그러면서 몇 가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텔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파텔 부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도발과 관련해선 우리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actions and return to diplomacy. We condemn
특히 우리는 북한의 5월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른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는 최상의 방안에 관해 한국, 일본과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9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비행 물체도 물론 불안정하고 도발적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악의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kind of aerial object certainly we would find destabilizing and provocative and we continue to consult.
한편 파텔 부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별다른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가 보고 있는 일부 악의적이고 나쁜 행동을 억제하고 영향을 미칠 책임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계속 믿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 are countries who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DPRK and have influence with the DPRK.
이어 특별히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그런 나라라며 특정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발사에 대해 논한다면 물론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전쟁에 집중하느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최근 미일 필리핀 정상 간 만남을 반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대해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이론 등을 주장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현재의 군 태세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 이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9일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인도태평양 영내 핵공유 협정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는 현 태세에 자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 관련 논평 요청에 2022년 핵태세 검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영내 분쟁에서 발생하는 핵 또는 비핵 전략 공격과 관련된 적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영내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특정 장소나 시간에 미국 핵무기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핵태세 검토를 마치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은 29일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영내 새로운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이런 제안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매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미한군사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 핵공유협정 및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같은 한반도 억지력을 강화할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2년 다른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핵 확장에 대비해 미군 태세 및 구조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호주와 논의를 시작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미국과의 핵부담 공유협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공격자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이들 간 협력 심화를 주요 안보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빠른 속도로 군사 현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상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잭리드 의원실과 백악관 국무부에 위크 의원의 한반도 관련 제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크 의원의 이런 제안은 2025회기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제기돼 주목됩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에서는 새 회기연도 국방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 초안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가운데 위크 의원이 공화당 간사인 만큼 이번 제안을 초안에 포함하거나 이후 수정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30일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 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U.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Pacific.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한 지난 2022년 10월 브리핑에선 미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확장 억제력과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 think you saw President Biden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affirm U.S. extended deterrence.
바이든 행정부는 또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 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 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지난해부터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에 방문한 지난달 VOA에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조치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 잇단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 미 국방부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는 미국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북한, 러시아 무기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북한의 오물풍선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monitor what's happening in the peninsula. We're certainly aware of the DPRK's most recent.
싱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특히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항상 그래왔듯이 한국, 일본, 영내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불안정하고 불법적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다만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미국도 오물을 담은 풍선을 북한에 날려보낼 계획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에 실패했습니다. 이어 사흘 만인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8일에는 가축 분뇨와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전국에서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미 국방정보국이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일치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ve seen this deepening in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e know that the munitions being supplied by DPRK to Russia.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군수품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부 시설을 타격하고 기반 시설에 피해를 입히며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확실히 인지하고 있으며 우려를 제기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산 드론의 공격이든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이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We're focused in making 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whether it be in attacks from Iranian-made drones.
이어 지난 24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 법안을 승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원하는 전 세계 50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 장관들이 다음 달 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3자 회담을 진행할 계획인데 대해서는 이번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10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한이 3국의 유대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seen a deepening of ties between our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 don't have to reiterate, but I will.
이어 우리는 항상 추격하는 도전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동맹 및 파트너들도 중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인도태평양 내에서 더 큰 규모의 훈련을 통해 더욱 폭넓게 협력이 심화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의 기간 중 한미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의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 안보회의로 아시아 및 인도 태평양, 유럽의 주요국 국방 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안보 전문가들이 참가해 안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탄도 미사일이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미국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포착된 탄도미사일과 우크라이나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DIA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DIA는 29일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히면서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시찰 당시 포착된 북한 미사일 사진과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잔해 사진 속 유사점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을 공격했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후 해당 미사일의 잔해를 확보했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전방 및 후방 엔진 부분과 배선관, 미사일 연결부 등에서 유사점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전방 엔진 부분의 경우 두 미사일 모두 바깥축을 따라 8개의 접합 부위가 있으며 가운데 부분엔 20개의 구멍이 뚫린 원 형태의 점화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보고서가 공개한 사진에선 단순히 접합 부위 혹은 구멍의 수가 일치하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모양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촬영된 미사일은 후방 엔진 부분이 나팔 모양의 원통형 물체가 미사일 바깥으로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미사일 뒷면과 닮았습니다. 그 밖에 미사일의 몸통을 따라 이어진 배선관과 미사일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사용되는 고정장치인 연결부가 동일한 위치에 같은 비율로 자리하고 있는 사실이 두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미사일에서 발견된 유사점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가 진화되고 강화된 북러 관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4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30일 러시아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한 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자포리자 지역의 개활지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issile appears to have landed in an open field in the Zaporizhia region. And on January 2nd, Russia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아울러 지난 2일에도 러시아는 야간 공습의 일환으로 다수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추가 미사일의 영향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커비 조정관은 1월 6일에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3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며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Since late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have fired more than 40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procured from the DPRK.
2023년 12월 말부터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조달한 북한산 탄도미사일 4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으며 러시아의 공격 횟수는 최소 10번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선박과 열차 등을 이용해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의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두 나라가 거래한 컨테이너가 최소 만 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두 나라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 유엔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군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에서는 한국의 군사 안보 문제를 지켜봐온 두 전문가로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과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와 에릭 프렌치 뉴욕 주립대 교수의 토론을 김영규 기자의 진행으로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내 안정을 위협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역량을 강화해 왔는데요. 프렌치 교수님,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잠재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중요한가요?
Make the case that a nuclear powered submarine or an SSN could be very useful as a way.
분명히 오늘날 한국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는 북한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역내 상황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힘의 균형은 한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남중국해나 타이완에서의 분쟁이 내일 당장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쟁 지역에서 중국이 승리하게 되면 역내 세력 균형은 극적으로 재편될 겁니다. 중국은 더 강력하고 대담해지는 반면 미국은 약화되고 더 움츠러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나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유사시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은 대양 해군의 도구로서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보다 명백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데 있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맥스웰 부소장님, 핵 잠수함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큽니까? 아니면 이득이 큽니까? 그 돈을 다른 국방력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까요?
Now, getting to the cost, I think you really have to weigh the
비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비용 대비 편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 추진 잠수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군대 내에서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 추진 잠수함 한 척을 배치 상태로 유지하려면 최소한 두 척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다면 핵잠수함은 과연 한국에게 최선의 선택인가? 그러한 비용과 편익을 따져봤을 때 한국이 투자할 수 있거나 투자해야 할 다른 기반이 있는가? 저는 이런 것이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렌치 교수님, 핵잠수함 역량을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게 한국의 국방 전략에 유리한 이유는 뭡니까?
They can remain submerged for a much longer period of time.
일반적으로 말해서 핵잠수함은 내부에 탑재된 강력한 원자로에 의해 구동되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표면에 디젤 엔진과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핵잠수함은 식량이 있는 한 디젤 전기 잠수함이나 더 진전된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잠수 중에도 본질적으로 30노트 이상의 높은 속도를 낼 수 있고 더 오랫동안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보다 더 빨리 이동할 수 있죠. 디젤 잠수함은 전투 시 회피 또는 공격 기동을 위해 빠르게 움직이면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고 재충전을 위해 해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핵잠수함은 다른 곳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서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더 유능한 자산입니다.
맥셀 부소장님, 한국은 이미 대잠수함 전쟁과 관련해 상당한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이 핵잠수함 없이 기존의 역량만으로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Korea is a peaceful nuclear power by choice. It has the nuclear technology.
한국은 확실히 첨단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미한 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역량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분야, 특히 P-8 대잠 초계기와 수상함 등 전체 잠수함 역량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한국 내 일각, 특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북한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스스로 평화적인 핵 사용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핵기술과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4개의 원전을 운영하며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개발 결정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북한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치 교수님, 미국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지지할까요?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볼까요?
So far, 그동안 한국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을 때 미국의 답변은 지금까지 아니오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원자력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우라늄을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핵연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제공하는 우라늄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제공한 우라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농축할 수 없죠. 미국이 농축한 우라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핵잠수함의 연료는 군사적 목적입니다. 이건 현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골칫거리죠.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 그 연료를 제공하기 위해 협정을 개정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미국 측이 우려하는 몇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 비확산 체제에 대한 영향이죠. 한국은 핵무기를 얻기 위한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한국의 핵무장을 막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을 위한 핵연료 농축 문제가 한국의 그런 셈법을 바꿀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미국이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 되니까요. 그게 의도한 바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특히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적극 지지하는 현 시점에서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미한 동맹의 결속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결정은 한국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한국이 그 길을 택한다면 미국은 지지해야 합니다.
맥스웰 부소장님,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영내 불안정이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s the U.S. position on non-proliferation? I mean, I think we are the strongest proponents of non-proliferation.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핵 확산 문제로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미국은 한국의 핵 역량 개발과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건 한국의 핵 역량 개발이 다른 나라의 핵 역량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핵 확산과 관련해 우려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0년대 한국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 의해 소외되는 것과 미군 철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변함없는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의 약속에 대한 한국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하지만 북한이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에 핵무기를 확산한 것처럼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개발하고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 한국의 군사 역량과 동맹 역량 강화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진전으로 간주될 겁니다. 중국은 그 주변 어떤 지역에서도 군사적 역량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죠.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한국이나 미한 동맹이 필요로 하는 국가 안보적 요구를 가로막아선 안 되겠죠.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한다면 허영으로 가득 찬 프로젝트가 돼선 안 됩니다. 전략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탄탄한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에 대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와 에릭 프렌치 뉴욕 주립대 교수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진행의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연대해야 한다고 나토 수장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승리하면 아시아 지역 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0일 오늘날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유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 제주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 포럼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모스크바가 베이징, 평양, 테헤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 덕분에 계속되고 있다면서 동시에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테러와 사이버 공격, 핵 확산,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ties matter today more than ever. We live in a dangerous world. Russia's war against Ukraine rages o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유럽 대서양에서 인도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유익했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국가들의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 세계 무역의 허브인 아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전 세계에 걸쳐 있다면서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나토는 영내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나토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평화와 번영에 대한 소망을 공유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을 규탄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그는 더 대담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목표 달성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부추겨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why we collectively support Ukraine and condemn Russia's brutal war. We cannot let Putin have its way. If he wins in Ukraine,
또한 나토는 사이버 안보와 허위 정보 대응, 신흥 기술 등 여러 실용적인 분야에서도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한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강화되는 연대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국제적 규범과 법을 와해시키려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삶과 번영을 보호하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중 교역의 관문인 중국 단둥 세관 야적장에서 최근 트럭 통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됐던 북중 육로 무역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의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분주한 트럭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가로약 100m, 세로 60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은 신의주로 향하는 컨테이너 트럭이 대기하는 곳으로 이날 하얀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트럭으로 야적장이 꽉 찬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교회가 최근 2주간의 위성사진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야적장에는 13일과 16일, 25일, 28일 등 총 나흘 동안 분주한 상황이 관측됐는데 이는 육로를 이용한 북중 무역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쪽인 북한 신의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세관에서 포착된 것과 동일한 하얀색과 붉은색 트럭의 행렬이 신의주 쪽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조중 의교일 때는 2019년까지만 해도 트럭으로 늘 분주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수년간 텅 빈 모습만 관측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컨테이너 트럭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조금씩 식별되기 시작하더니 지난 2월부터 트럭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야적장 전체를 메울 정도의 트럭이 자주 포착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들 트럭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는지 반대로 중국 물품을 북한으로 운송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단된 양국 간 무역이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 해건 총사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1억 9,399만 달러로 전월 대비 22.7%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북한의 가발과 가수염, 속눈썹 등 인조 모발 제품에 대한 대중 수출액이 동기간 역대 최대인 7,89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 무역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채택해 섬유 수출 전면 금지 등을 실시하자 2018년부터 가발과 같은 비제재 품목 수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선박이 중국 영해에서 포착된 사실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항상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류펑유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9일 VOA의 관련 문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V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토대로 유엔 제재 선박 동산 2호가 현지 시각 29일 오후 9시경 중국 렌윈강 인근 해계에서 위치 신호를 발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금수품 운송에 연루된 동산 2호 등 4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산 2호는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날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등록 자료에 따르면 동산 2호는 중량 톤수 4,110톤급 골재 운반선입니다. 따라서 이번 운항에서 골재를 운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골재를 포함한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량의 오물풍선을 한국에 살포한 데 대해 탈북민들은 남북 간의 품격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정부 유입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종교자유 행사로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탈북민 주일용 씨는 30일 뷰에와 통화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량의 오물풍선을 보낸 데 대해 역설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입까지 틀어 막아놓고 거기다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기껏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서 공인한 표현의 자유가 쓰레기와 오물을 보낼 자유라는 게 그 자유를 인식하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주 씨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으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탄압하는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자유가 오물투척의 자유란 사실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28일 가축분뇨, 쓰레기 등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전국에서 260여 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김혜정 노동당 부부장은 29일 관영매체를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오물풍선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사태는 남북한의 판이한 품격과 가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어 등 8개 국어로 출간된 회고록 11살의 유서의 저자인 김은주 탈북민 글로벌 교육센터 간사는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남북한이 서로 보내는 내용물은 가치 자체가 판이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거라면 남한에서 보내는 삐라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거라면 북한에서 남한에 보내는 삐라는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이 네 어떻게 보면 화풀이용이고 그 실질적으로 삐라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물 투처 그 내용물 자체도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정보력이 있다거나 더 정보를 담고 있다거나 그런 유용성 측면에서는 뭐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해할 수 있는 유해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선박 무역회사 부대표 출신으로 최근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한 이연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도 VOA 화상 통화에서 북한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국제 기준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 직접 한국과 비교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참 반가웠는데 그거를 뭐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니까 그 어물을 보내는 것을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한 것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민의 표현의 자유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제사회와 함께 언론 인터뷰도 하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기사와 이런 자체적인 칼럼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가 표현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표현하는지 그게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울러 김혜정이 대북전단이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유익한지 정보 유입을 통해 설명할 명분도 줬다면서 이 기회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을 대대적으로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강도 출신으로 한국에서 방송인과 유튜버 등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발히 활동하는 정윤아 씨는 북한 정권의 오물풍선에 대해 치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희 그 대한민국 정부 정치인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 알려주려고 그걸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유치하죠. 저런 방법으로 하는 게 참 북한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예, 유치하고 저렇게 좀 치졸한 방법으로 참 얼마나 창피한 행동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북한 특수부대 여단 참모장을 지낸 아버지 정명훈 씨와 북한에 대한 군사 안보 관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정 씨는 오물풍선은 대북전단보다 한일 중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것 등에 대한 화풀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탄저균 등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탈북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주일영 씨는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이 직접 인민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만큼 정보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고 좋으면 진짜 표현의 자유가 뭔지 진짜 정제된 우리 국영 방송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즘 막 유명한 스타링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북한을 정보로 덮어버리자고요.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연승 연구원은 필요하면 군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정보 유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무대응을 하게 되면은 북한 정권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 이번에는 오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생화무기를 살포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안 되면 뭐 바이러스를 품어서 이렇게 생명인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바이러스를 품어서 한국 사회에 혼란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생각했던 것 이외의 반응이 나오게끔 대응을 해야 이 사람들이 감히 다른 어떤 생각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김은주 씨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치졸한 행태에 똑같이 대응하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것보단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 등 국제 무대를 통해 북한 정권을 더 압박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좀더 자극하고 핵 문제도 최근 들어서는 인권 문제와 연결해서 핵개발 같은 경우도 유엔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방법을 통한 국제사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게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의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30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선 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소식이 더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정은 이제 그 정권이 한 10년여가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 정권 10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왜 북한으로 정보를, 외부 정보를 계속 보내줘야 되고, 지금 이그 북한 평양의 행동, 이 어떤 행동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려서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김여정은 너무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고, 오히려 이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의 모든 정보를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KBS 등 공영방송의 송출을 북한 방식 팔로 전환해 북한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골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구름이 많고 대부분 지역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3도에서 15도, 낮 최고 12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4도, 남포도 맑고 최저 14도, 최고 24도, 신우주 맑고 최저 13도, 최고 25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0도, 최고 21도. 해주 맑고 최저 14도, 최고 25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5도. 다음 함흥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3도, 최고 19도. 장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3도, 최고는 15도. 해산 흐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는 17도입니다. 원산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고 최저 14도, 최고 20도. 청진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11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최저 3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선봉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14도.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 0.5 내지 1.5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귀의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과 한국,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가 31일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이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들 10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기반시설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인들의 고통을 계속되게 만들고 있는 이 같은 지속적 무기 이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최근 각국 정부가 가한 제재는 북한과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 무기 이전에 관여한 행위자와 기관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협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을 사용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박탈하려고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28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공동성명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7일 실패로 돌아간 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북한이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닷새간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6월 8일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범위한 국제적 도전과 양국 현안들을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은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와 경제적 유대, 국방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 프랑스와 미국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도착에 앞서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6일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해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와 유럽 해방에 터를 닦았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연설을 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미국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도 면담하며 이어 7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미군 상륙지점이었던 부앙뜨 듀오크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프랑스 대통령실은 마크롱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경제, 우주, 핵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러시아 측 인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고려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 행사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성추문 입막음과 관련한 혐의 34개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법원의 12명의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이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에게 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 씨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하는 대니얼스 씨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금액을 법률 수임료로 기록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혐의가 단순한 기업 회계 기록 조작이라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행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배심원단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담당 재판부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인 7월 11일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또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대한 공세를 지원하는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들에 대한 미국산 무기 사용을 승인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각각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오데사에 이어 새 전선이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에 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미 관리는 폴리티코에 이번 승인은 하르키우에 국한된 것이며 러시아 내부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